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기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섯 교회의 역사와 그 시대에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 여섯 교회 시대의 사단의 무서운 계략들이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우리가 좀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입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은 지나간 시대의 역사였지만 오늘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기별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기별을 보내주시며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말까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네. 눈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눈먼 사람. 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는 소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운명과 관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시대에 사단은 그들을 아주 영적 졸음에 빠지도록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단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눈을 말이죠. 눈을 멀게 하다 완전히 눈을 소경을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잠자도록 눈이 감기도록 만들었는데 라오디게아에는 아예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소경을 만들어 버려요. 영적 소경을 만들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단은 눈을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소경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가련한모습을우리가보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영적소경이되지않기위해서오늘이시간에우리들이얘기해주신그리스도의기별을정신을차리고들어야되겠습니다여기에이런말씀이있어요우리하이선지자께서주신말씀인데복음성경459페이지에이런말씀을좀봅시다459페이지계시록3장을읽으라하는그대목의중간쯤에보면이런말씀이나옵니다사대교회와라오디게아교회를아주두교회를잘말씀하시면서라오디게아교회에이런말씀을보냈습니다이기별은오늘날의교회에보내시는기별이기도하다우리는계시록3장전체를다읽어보고그것을적용해야한다라오디게아교회에보내는기별은특별히오늘날하나님의백성들에게적용된다그것은그리스도인이라고공언하지만세상을너무나닮았기때문에그차이를거의찾아볼수없는사람들에게보내시는기별이다라오디게아기별은어떻다고요말로서는어떻게한다고요그리스도인이라고공언하지만그들의생활속에서는세상사람들과별로구별될것이없는그런사람들에게보내시는기별이다그렇게했습니다여러분우리의모습속에서참으로우리가그리스도의특별한백성으로서의생애를우리가세상과구별때나타내고있는지는오늘우리는생각을해봐야합니다이라오디게아교회는1844년서부터언제까지의교회입니까예수님이이땅에오시는그날까지이땅에존재하는하나님의교회를말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이세상마지막시대의교회입니다참많은여섯교회를우리가이렇게연구하는가운데보면많은교회들이넘어지고또쓰러지고연약해지고그렇게했지만하나님께서끝까지그촛대를관리해오신그모습을우리는보게됩니다그런데이제이일곱째교회의마지막교회에하나님께서는참으로매우큰기대와또목적을갖고계신다는사실을우리는알게됩니다그런데이라오디게아교회는한가지특별한그모습을보게되는데뭐라고는찾아볼수가없습니까네이라오디게아교회는칭찬이라고는손톱만치도찾아볼수가없어요계속무엇으로일관되어있습니까책망에다가경고로일관하고있습니다여러분칭찬받기를원하십니까 그러나실망하지마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라오디게아교회는그리스도께서칭찬을하지않는교회입니다어느교회도칭찬이없었어요어느교회가예사대교회가칭찬이없고있어그런데사대교회는상당히그래도좀좋은말이있어요네가운데흰옷을입고다니는자가있다그래도조금뭐좋은말이있는데라오디게아교회는요전혀그런것이없어요여러분우리가이시대의백성들로서이라오디게아교회의백성들로서우리는뭐를기대하지말아야합니까칭찬받기를기대하지마시기바랍니다그러면여러분뭐이라오디게아교회가저필라델비아나사대나두아디라이전에있었던교회보다도완전히못하고그렇게해서칭찬이없다고그렇게말할수는없어요시대적으로우리가이교회를좀생각해봤을때에우리한국속담에이런말있죠달리는말에뭐를하라왜잘달리는말에왜채택질을합니까라오디게아교회는이제요이시대의마지막이세상의마지막하나님의주자입니다우리가달리기하는모습을우리가종종
신뢰를 듭니다만은 이 바톤 받기를 하는 그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넘어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달리는 선수는 넘어져도 또 만회할 시간적 기회도 있지만은 일곱째 마지막 이 주자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자에게는요, 정신적으로 바짝 긴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를 성소 시대로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지성소 시대요. 마지막 일곱째 교회에 정말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 모든 것이 다 일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는 한마디의 칭찬이 없이 계속 책망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죠.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 사대 해놓고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참이도 아니하고 설망도 탁 시작이 합니다. 참 인간적인 감정을 생각한다면 참 기분이 나쁘죠. 첫 마디에 책망이 나오는데 사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도 보면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죽었노라 그렇게 했던데 그런데 여기는 사대교회는 그래도 책망의 말이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어떻습니까? 몇 절까지 나옵니까? 15, 16, 17 계속 이게 뭡니까 지금? 막 계속 책망이에요. 계속 책망. 이 사대교회 시대는 우리가 알기로 이미 공부했지만은 사대교회는 말틴 루터나 참 큰 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대 이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빛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심히 많은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매우 실망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만과 과신으로 무너져버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만과 과신입니다. 17절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죠? 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여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어버린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 매우 자기 기만에 넘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자만과 과신으로 넘어진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부터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받는 시대입니까?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를 지목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별을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거의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기에 매우 합당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조금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슨 도시냐면 매우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장사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면 뭐가 흔합니까? 장사가 잘 되면 뭐가 흔해요? 돈이 흔합니다. 돈이 흔하면 뭐가 많이 세워질까요? 은행들이 많지요. 이 돈놀이 하는 은행들이 많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매우 교통이 좋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은행업이 많이 성행하는 곳이어서 돈이 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하는 말이 이 도시의 역사적으로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특히 발달되느냐 하면 은행업이 발달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섬유도시입니다. 검은 양털로 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옷을 아주 멋있게 정장들을 많이 해 입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검은 양털로 가지고 짠 옷을 가지고 투피스 정장을 차이가 입고 다니는 것이 그 시대에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리쿠스 강이 흘러 지나가는 곳인데 매우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계곡이 매우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각지에서 유람객들이 많이 그곳에 놀러 왔어요. 유흥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와 비슷한가 보세요. 잘 먹고 그 다음에요. 잘 입고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는 이 시대를 상징하기에 매우 좋은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서 한 10km 그 남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온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뜨거운 그 물이 올라와서 그 물을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끓여다가 수돗물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땅에서 올라올 때는 매우 뜨거웠지만 10km 정도 내려오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이 내려와가지고는 아주 주부들이 참 빨래하는 일에 식수로 사용하는 일에 너무너무 적합한 그런 물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뜨뜻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참 먹기는 좋지 않지만 사용하기는 매우 좋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한마디로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아주 도시가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이 세대를 상징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도 부유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쾌락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여섯 교회 시대 중에 어느 교회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시대는 아주 말씀이 너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성경의 모든 것이 지금 다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지식이 얼마나 지금 밝혀졌습니까? 성경 시대는 성경이 있어요? 고고하게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성경의 모든 비밀스러웠던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도 발견해가지고는 뭐 아브라함이 살던 집에 뭐 변도가 수세지기니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의 모든 것이 지금 다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지식이 얼마나 지금 밝혀졌습니까? 성소대도가 하늘의 성소가 얼마나 밝히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한 10년 전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래저래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년 전과 비교했는데 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들이 얼마나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미국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유한 시대가 교통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통신수단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뭐 쓴도 없는 전화기를 가지고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오늘날 물질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한다면 자본이 없어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다 거짓말입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와 이 시대와 라우디게아 도시와의 상당히 그 유사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뜻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만을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마치 라우디게아 도시를 흐르는 그 온천이 10km를 흘러내려오면서 뜨뜻 미지근해버린 그 물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부유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받았다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 뒤집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개인의 생애에서 또 교회의 모든 하는 사업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833년에서 1844년까지를 사대교회라 그러고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매우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의 그 교회를 매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10년이 지나서 조금 지난 것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미지근한 상태로 빠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 가운데 보면은요 1850년부터 이 끈지다를 통하여 이 교회가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뜨거운 온천에서 몇 년 지났어요? 뜨거운 온천이요. 1833년부터 44년은 뜨거운 온천이죠. 빌라델비아에 아주 뜨거운 물이 불과 50년이니까 한 6년 동안 흘러오니까 뜨거움이 어떻게 지기 시작합니까? 식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속이는 집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1850년도에 한 말씀인데 이미 큰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교회의 흔들림을 시작했다.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도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려하고 진리를 위하여 아주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흔들림을 당하여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즐겨 희생하지 않는 자 또 진리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서지 않는 자들은 흔들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은 누구든지 희생하기를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요? 희생하기를 강요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의지로 드리는 희생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희생하기를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어떤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즐겨 희생하기를 좋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흔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 교회가 식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몇 년 후에? 6년 후에. 1844년 그 뜨거웠던 그 열기에서 6년이 흘러가면서부터 이미 식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에게보면17절에내가말하기를나는부자라부여하여부정한것이없다나내곤고한것과가련한것과가난한것과눈먼것과벌거벗은것을알지못하는도다이게무슨상태입니까누구의상태였죠교회의상태입니다자여러분이것을우리는잘분별을해야됩니다우리도어느시대의백성입니까자나오시죠그런데여기에한단체를지목했을때에우리는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말하고있습니다오늘우리들이항상구별해야될것은우리개개인이기별을책망을받아야합니다우리모두가나도받아야되고여러분도다받아야됩니다그러나여기에나오는교회의책망은흔히들이제혼돈을가져오는데그건뭐냐면은여러분을돕기위해서그런다개혁운동은그러면괜찮으냐질문을합니다개혁운동교회저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SDA 만책망을받아야되고우리는책망을받지않아도되느냐흔히들제가청년들에게서받는질문입니다그런데저는확실하게말씀드리는것은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개혁운동은이책망을받지않습니다예언적으로책망받는교회는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입니다그러나우리는개인적으로는우리도꼭같은그책망에동참하는마음의자세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그렇지않다면우리도어떤사람이되어버리냐면은부여한사람이됩니다개인적으로부여하면소용이없어요우리는항상가련하고가난한상태를알고있는사람들이복있는사람입니다여러분우리는얼마나가련하다는것믿음으로말미암는의도이시대의마지막교회에주어진믿음으로말미암는의의기별은우리가그리스도의의를옷입고옷입었다고해서내마음에이제는됐다고하는생각이든다면은그것은잘못된겁니다비록내가그리스도의완전한의를옷입었다고할지라도나는내스스로를뭐해야됩니까가련하고가난하고나는스스로아무것도할수없는그런상태에처해있을때계속그리스도의의의가부어지는그런믿음을가지고있는것이우리개개인의믿음이되어야합니다이것을차이점으로분명히가지고있어야합니다여기에복음성경에여러분이좀읽어보실것은460페이지에보면은요아주좋은말씀들이많이나오는데여러분이좀읽어보셔야될것입니다거기보면은460페이지왼쪽줄에그열렬한사랑이부족함하는그난해범이이런말씀이있습니다라오디기아교회에보내는기별은우리의상태에적용된다그것은모든진리를다가졌다고생각하는사람들성경지식을가졌노라고자랑을갖고는있지만그성확해하는능력을그들의생애에서느낄수없는사람들의모습을얼마나분명하게그려놓았는가이것은이책망은모든지식의부유함과진리는다가지고있지만그진리에합당한생애가나타나지않는자들에게주어진경고다그랬어요그래서SDA 와우리와의차이는교회적으로봤을때는진리에는모두가지고있지만은똑같이가지고있지만그들에게서전혀성확해하는능력이나타나지않습니다그래서교회가하얀곡선을그리고나와요표준이점점식어져간다면그것은책망받아야하는교회예요그다음에점점연약하지만그열기가뜨거워져간다면은그교회는하나님이마지막일곱째교회남은교회로서승리하는백성으로인도함을받고있다는이차이점만이구별되는것입니다자그래서이시대의사단은뭐냐면은결국가련하고또아주가난하고결과적으로는눈이멀었는데그러면왜이들이가난한것과가난한것을보지못했을까요왜자기가벗은것도모르고가난한것도모르고가련한것을몰랐을까요눈멀었을까요 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원인은 여기였어요. 자기가 벗었지만 자기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멀었다는 사실에 선점을 둬야 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이 마지막 교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멀게 된 그 모든 이유를 일곱 재앙이 전부 누적되는 것처럼 사단의 모든 그 계략들은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여섯 교회에 행사했던 사단의 모든 계략은 지금 이 시대에 모두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써먹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뭐냐? 라오디게아 상태인데 곧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속임을 만든, 절대로 사단은요 골리앗을 잡아가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삼손. 삼손. 눈을 멀게 했는데 어디에 써요? 왜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상태는 사단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사단이 이 상태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경우를, 자,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차가운 것도 낫지 않느냐. 그러나 복음성경 461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61페이지 좌측에 제일 밑에 보면 불신자보다 더 나쁨하는 그 난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반만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나쁘다?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교회 나오되 마음을 절반만 바친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짓입니까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가지고는 모든 사람의 길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랬어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야 너희들 생애를 보니까 믿을 마음이 싹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그들의 길을 어디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이편과 저편을 다 쏟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사람도 아니요 뜨거운 사람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뜻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미지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교회의 처방이 뭡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어떻게 해요? 보게 하라. 금은 뭐죠? 금. 믿음과 사랑. 흰 옷은요? 그리스도의 품성. 안약은요? 금은 실물경 158페이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금이 아닙니다.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받은 금이라 그랬어. 그래서 불로 연단받은 기름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사랑은 나타나는 것이요. 믿음은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에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로 연단한 믿음. 왜 불로 연단받느냐 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받는 겁니다. 신옷은요? 이 시대의 신옷은 뭐죠? 품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품성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흰옷은 뭐냐면은 488페이지에 보면 흰옷이란 예수께서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누구에게 부여하시는? 죄인들에게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위해 그리스도에게만 구입할 수 있는 천국의 옷감으로 짠 의복이다. 여러분, 이 품성은 칭의로서 그냥 덧입혀지는 그런 의의 옷을, 단순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얻어지는 성화되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구입하는 의의 옷이다. 이것을 사랑했어요. 그냥 뭐 단번에 그냥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칭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이미 교회가 몇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요. 일곱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시대를 거쳐왔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들은 번제단에서 무엇을 다 가지고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를 다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책망받은 것도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안약은 뭡니까? 488페이지에 보면 이랬어요.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어떠한 가장하에 나타나는 죄라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지혜의 은혜이다. 무엇을 딱 끄집어낸다고요? 죄. 아무리 가장하고 모습을 변장하여 나타나더라도 저것은 죄요, 저것은 거짓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약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사서 발라서 너희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안약이 뭐냐고 말이에요. 약. 라우디게아 도시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그 안약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라우디게아 도시 안에 안약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안약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안약 제조 공장이 어디입니까? 안약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어디예요? 뭐 어느 시대는 교회 없었나요? 뭐가 안약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어보세요. 아니, 요한계시록 10편 19편 8절. 안약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9장 8절. 이게 안약이에요.
여호와의 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러면 뭐가 안약입니까? 여기 보니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안약이에요. 여러분, 안약 제조 공장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안에 안약 제조 공장이 있어요. 어딥니까 거기가? 성소 제도로 봤을 때 안약이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신계명이 거기에 있었다. 이게 안약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지식이 이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안약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거 다시 갈 일입니까? 뭐가 안약인지를 또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 안식일 교회니 뭐가 안약인지를 몰라. 안약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정하에 죄라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안약입니다. 그것을 눈에 바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바로 눈을 어둡게 하고 소경을 만드는데, 여러분 복음성경 462페이지에 보세요. 화이트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462페이지 4편에 제일 밑에 단 보세요. 양심을 위한 정확한 시력 하는 데 보세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에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에 양심은 예민하게 한다. 이건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볼 때? 도덕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보게 된다.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눈물고 연약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무엇을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덕경을 보게 될 때. 도덕경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십계명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제 무엇을 볼 때 회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때야 활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품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안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백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무슨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이것은 바로 안약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왜요? 그러면 편안하거든요. 어떤 미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가려놓으면 우리는 미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우리는 드러높이고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밝아져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의 가라앉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단의 계략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게 만드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도덕경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적용을 시킬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 그리스도의 의의 필요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가련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방법 이외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에 대한 개념을 희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공문에만 있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 순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애. 순종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고. 뭐가 그 중요하냐고, 순종. 뭐, 조그마한, 뭐, 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몰라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사랑에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뭘 하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이라. 뭐 열 가지 계명만 순종합니까? 이 성경은 열 가지 계명에서 다 이렇게 뻗어나온 줄기들이에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품성을, 흰옷을 입는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드리고 계신다 그랬는데 46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심 하는 그 자, 데서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쪽에 위에서 그 조금 밑에 보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심 주님은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이는 그분이 그대의 영혼의 값진 영적 보화를 나눠주시고자 합니다. 그분이 장님이 되어버린 그대의 눈에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장님이 되어버렸다. 죄를 볼 줄 몰라요. 죄를 보고도 심상히 여겨요. 뭐가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까?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 참 멋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이게 장님이 되어버렸다. 장님이 되어버린 그대의 눈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발견하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십자가에서 아주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어디에서 발견하라고요? 이 율법에서 발견하고 참으로 불로 연단하는 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어디에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발견하라고요? 율법에서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번제단에서 저 지성소의 속죄서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어디서 바라봐야 한다고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저 갈바리 십자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서 거기에서 그분을 사랑했어. 여러분, 라오디게 보내는 기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또 진리를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였어요. 이제 우리는 좀 오묘하던 것들을 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3장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지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요? 참된 충성된 참된 증인이요. 그 다음에는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뜻이 뭡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진실된 것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동의로 말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합니까?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입술에 뭐가 없었고 괴사가 없는 그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충성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충성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증인이냐면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변합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변하지 않아요. 무엇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진실만을 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뭐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연약하다. 눈멀었다고 말하는 이 말은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이란 말. 얼마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우리 모두가 아멘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가난해진 부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여함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가난한 겁니다. 뭐 상대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연약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다 하시더라.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여호와 증인은 첫 번째 창조된 존재라고 해서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문장 자체를 수동태로 봤을 때 창조물이 되지만 능동태로 볼 때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888년에 기별은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슨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창조주에게도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 가운데 나는 창조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되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그 일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되시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무서운 흑암의 세력 속에서 뜨뜻 미지근한 그 엄청난 저력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도도한 물결처럼 미지근한 물이 멸망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창조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남은 무리들에게는 14만 4천의 특권을 줬는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특권을 줬습니까? 뭐 빌라델비아의 특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도록 하는 축복인데 이것은 특별한 뭐 어떤 빌라델비아 남은 무리보다 특별한 어떤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은 아닌데 아니 그러면 왜 이 말을 했는가?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아버지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것보다 더 높은 축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중에 상급 중에 이거보다 더 높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앉는 것? 누구와 함께? 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어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바란다면 사단이 될 겁니다. 사단은 누구보다 더 높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참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뭐를 너희들을 위하여 더 줄까?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하나님에게 더 요구하시려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실래요? 에? 마지막 일곱째 이 무서운 사단의 계략을 피해서 승리하는 이 승리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나의 보좌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하늘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뜻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희들을 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 칭찬 한마디 없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여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 유리 바닷가에서 그때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수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백성에게는 칭찬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갔을 때 우리를 하늘에 보호해 앉히면서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무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시대의 영적 소경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마음의 눈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는 하늘 백성 온 우주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 도성에 입경하게 될 때에 온 우주는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대열 속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저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 연약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별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무엇 시간대처럼 사랑하셨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무죄한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빛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이 기별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직도 아버지의 기대에 얼마나 못 미치는 가련한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아들을 하여금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눈먼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하라고 하신 이 표준에 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낮은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에게부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덕경을 들여다보므로 아버지의 거룩하신가 깨끗하신가 어미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유하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안약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요즘이 심히 임박한 일때 참으로 열심으로 저를 섬기며 열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